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비핵화 대화 재개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를 차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대화가 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스카파로티 연합사령관이 아침에 말씀하신 것 같고 미측에서 공식적으로 협조 요청이 오면 그때 가서 국방부가 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할 겁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의 공백을 방지하고 안보태세를 확고히 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을 내정하셨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비해서 한미일이 정보를 공유할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정보 공유를 하기 위한 어떤 뭐 협정을 한다든지 시스템을 갖춘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국민 마음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이지 그 당국이 먼저 앞서 나갈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지난 한 주 주요 뉴스에 등장했던 목소리들을 잠시 들어봤습니다. 지난주에는 미국과 한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미국 워싱턴에서 만났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미국인 관광객 한 명을 억류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공석인 국가안보실장과 후임 국방장관을 임명했습니다. 미한 연합사령관이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를 전개하기 위한 초기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국방장관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공유에 합의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이현철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미국의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한국의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워싱턴에서 만났습니다. 미한 6자 수석대표 회동은 지난 4월에 이어서 두 달 만인데요. 이번 회동의 배경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미국과 한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만나서 북한 핵 문제 등에 대해서 대화하는 것은 사실 상시로 이뤄지는 일입니다.
네.
두 나라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긴밀히 공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번에 황준국 대표가 워싱턴을 방문한 이유는 또 특별한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초에 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한국 방문 중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이달 말에 그러니까 6월 말께 한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 이 문제를 조율하고 또 그중에 그 핵심적인 관심 사안으로 북핵 6자 회담 재개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왕이 부장은 특히 북핵 6자 회담을 조기에 개최해야 한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의 6월로 예정된 그 한국 방문을 앞두고 한국 정부로서는 미국 측과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율을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이고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황 본부장이 워싱턴을 두 달 만에 방문한 것으로 그렇게 한국의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논의가 됐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그 뒤에 그 회담 그 결과가 밝혀진 게 있나요?
네, 회담 결과를 보면은 일단 양측은 그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북한의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이런 점을 재확인했다고 황 본부장이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그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6자회담 재개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과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차단을 위해서 의미 있는 대화가 돼야 한다. 이런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대화 재개를 위해서 중국 등 관련국들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황 본부장이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회담 직후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두 사람이 북한과 관련한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나라가 기존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본 그런 자리가 됐겠네요.
예, 그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방금 이현철 기자가 얘기한 대로 미국 정부 국무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양측이 생산적인 대화를 했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이 양측의 회담이 끝난 뒤에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익명을 전제로 얘기를 한 건데요. 이 그 대화가 이러지라면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이 북한의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 건데요. 그러면서 또 여기에 덧붙였습니다. 이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상대와 대화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은 헌법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지 않았습니까?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이 이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화를 통해서 핵 문제를 해결할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플러스 그 실천적인 그 전제 조건들을 그 충족해야 육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미한 양측은 이날 북한과 일본의 스톡홀름 합의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는데요. 이것이 이 앞으로 육자회담 재개 가능성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이번 북일 합의가 육자회담 수석 대표 간의 협의의 속도 또 그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일본이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완화키로 북한과 합의하면서 대북 공조에 틈이 생길 우려가 커졌다는 점 때문입니다. 특히 북한과 일본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북일 합의문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는데요. 이 점은 그 북한의 그 입장을 반영한 거고요. 이 때문에 그 일본이 이를 묵인하고 납북자 제조사와 대북 제재 해제에 합의한 것이 한반도 긴장을 키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미국과 한국의 그 육자회담 수석 대표들은 납치자 문제에 대한 일본의 노력은 지지하지만 투명한 방식으로 대화가 진행돼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재확인했고요. 또 북한과 일본 간 협의가 미국, 한국, 일본 3국 간의 공조 체제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근래 들어와서 좀 달라진 상황이 러시아가 북한과의 관계에 그 매우 적극적인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러시아의 이런 그 변화된 상황이 육자회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하고 북한의 관계가 점점 더 밀접한 상황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한국 측에서 전문가들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이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상당 정도 그 경제 협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이 육자회담 재개와 관련해서 경제적인 그 이득에만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라면은 사실 이것이 러시아와 북한 간의 그 밀접한 관계 이런 것들이 육자회담 재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 수 있다고 보지만 이 북한이 육자회담을 통해서 재개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밖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 하나가 북핵 육자회담 재개와 관련해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고요. 그것보다도 더더욱 육자회담에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러시아와 그 중국이 일본과 미국 이렇게 서로 대치하는 양상이 최근 들어서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점입니다.
네.
모두 다 육자회담의 당사국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러시아는 지금 그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미국과 상당히 긴장 상태에 있고요.
네.
또 중국은 또 마찬가지로 동중국해, 남중국해 사태와 관련해서 미국 그리고 또 일본과도 그렇게 그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육자회담 당사국들의 이런 그 관계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그 일환으로서의 육자회담 재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미국과 한국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의 접촉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번 주에는 일본 북일 협상 대표가 또 워싱턴에서 미국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와 또 회담을 할 예정인데요. 이번에 만나서는 어떤 얘기들을 할까요?
네, 뭐 일본은 이번에 그 미국에 와서 그 북일합의에 대한 그 배경을 설명하고 또 그 점에 대한 그 이해를 구할 걸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북일 협상이 일본 측 대표인 이하라 준이치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10일 그 미국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하라 국장은 이번 방미를 통해서 그 지난달 26일과 28일이었죠. 그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됐던 북일 협상의 과정 또 북일 합의의 결과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그러면서 그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과의 그 공조를 그 하겠다 이런 그 방침을 재확인할 걸로 보입니다. 교도통신 보도 내용인데요. 보면은 이하라 국장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는 완화하지 않고 북핵 문제 진전이 없는 한 본격적인 경제 지원을 하지 않겠다. 북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런 점을 확약해서 미국 측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집중할 걸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북한의 핵 문제 그리고 육자회담 재개 등에 대해서 지금 국제사회가 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예, 이번 주에 두 가지 중요한 그런 성명이 나왔습니다. 그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미국 정부 대표 그리고 또 유럽연합이 공동성명을 통해서 북한의 그 비핵화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고요. 또 북한이 핵실험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네.
아울러서 북한이 2005년에 9.19 공동성명에서 약속한 대로 이 비핵화 합의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죠.
네.
그렇지만 그 육자회담 재개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가 다소 원칙적인 입장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외교적으로 북한 핵 문제를 매듭지어야 된다라는 입장이지만 육자회담의 조기, 조속한 재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견해차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 주에 나온 그 유럽연합의 공동성명이라든지 IAEA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에서 나온 발언들은 육자회담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첫 순서로 미한 육자회담 수석 대표 접촉과 관련 소식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주말이 가까워지면서 북한으로부터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미국인 관광객 한 명을 억류했다는 소식인데요. 자, 이번에 억류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이유를 어떻게 북한은 밝히고 있나요?
네, 그 이번에 그 북한에 억류된 사람은 그 미국인 관광객 제프리 에드워드 폴 씨입니다. 지난 4월 29일에 관광객으로 북한에 들어갔다가 억류가 됐습니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제프리 에드워드 포울 씨가 체류 기간에 관광의 목적에 맞지 않게 북한법을 위반했고 해당 기관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질 않고 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서 그 포울 씨가 호텔에 성경을 남겨둔 채 출국하려고 했다는 점을 북한이 억류 이유로 제시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억류된 거는 지난달 중순에 출국 직전에 억류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관광객들이 호텔에 투숙한 다음에 뭐 필요 없는 물건을 그냥 놓고 가는 일은 뭐 종종 있는 일인데 그것이 이제 성경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아마 그걸 민감하게 보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나 뭐 그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로써 이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은 이제 3명이 됐나요?
그렇습니다. 그 2012년이었죠. 11월 달에 그 한국계 미국인이죠. 케네스 배 씨가 그 나진선봉 지역 방문 중에 구금됐고요. 또 올해는 그 매튜 토드 밀러라는 사람이 이 북한의 관광객으로 입국하면서 이 관광 비자를 찢고 또 난동을 부렸다 이렇게 북한이 발표를 하면서 그 억류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에 그 제프리 에드워드 폴 씨까지 합해서 이제 세 명이 동시에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상태인데요. 이 미국인 3명이 동시에 북한 당국에 억류돼 있는 그런 상황은 전례가 없는 일로 그렇게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미국 정부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미 국무부는 세 번째 미국인이 북한에 억류됐다는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에 있는 미국인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 상황이라고 말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평양에 있는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서 이 그 포울시 석방을 위한 조치를 그 시도 중인 걸로 보입니다. 스웨덴 대사관이 그 북한 내 미국 시민과 관련된 문제에서 북한과 외교 관계가 없는 미국의 이익 대표국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그 특기할 만한 점은 그 오바마 정부가 그 지난달 21일에 그 북한이 미국 시민을 멋대로 구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북한 여행을 자제하라고 작년 11월 19일 이후에 6개월 만에 그런 여행 경보를 발령했었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그 이 포울시 억류와 관련해서 그런 조치를 취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 북한이 과연 뭐 때문에 그런 그 억류를 계속하고 있는가 이건 참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인데 어떻게들 볼 수 있나요?
예, 그 북한이 물론 이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 없고요. 이 반공화국 적대 행위라는 그런 북한의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대부분의 관측 등들은 뭔가 의도가 있다 이렇게 네. 설명을 하고 있고요. 굳이 분석을 하자면 첫 번째로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최근 들어서 상당히 관계가 악화돼 있는 그런 네. 상황인데요. 바로 이런 악화된 관계를 반영한 것이다. 첫 번째로는
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이 관영 매체를 통해서 이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까지 인종차별적인 그런 인신공격을 가한 네.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같은 그 비난의 수위는 지금도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토록 그 미북 관계가 상당히 악화된 것을 반영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미국과의 대화를 압박하기 위한 게 아니냐 그런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이런 그 인질로 삼는 미국인들을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미국의 그 대북 정책에서 뭔가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네. 하여튼 그 어떤 목적의 그런 그 행위를 했든 간에. 자, 앞으로 미북 관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한 상황인데요. 어떻게들 보시나요?
네, 뭐 일단 그 미북 관계 경색 해소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걸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의 대북 압박 또 북한의 대미 비난 이런 것이 그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으로 북미 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라는 평가인데요. 그 최근의 그 상황을 보면 북한은 그 압박과 제재에 중점을 둔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력하게 또 꾸준히 비난해 하고 있고요.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서 원칙론을 강조하면서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 북한이 그 키네스베시 석방과 관련해서 킹 특사 방북을 초청했다 취소한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도 그 매우 그 불쾌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그 최근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그 이번 사건이 그 미북 관계 개선이든 또 북핵 문제를 둘러싼 그 육자회담 재개 이런 문제에 전혀 그 긍정적인 사태 전개는 아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한국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가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에 각각 김관진 국방부 장관 또 한민구 전 합참의장을 내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들이 다 그 대북 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 위치이기 때문에 어떤 인물이자 하는 것도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인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두 사람 다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직업 군인들이죠.
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잘 아시는 대로 이명박 대통령 집권 후반기 때부터 국방장관을 수행하면서
네.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국방장관을 상당히 오랫동안 하고 있는 인물인데요.
그렇죠.
그 북한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경한 그 발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북한 측이 또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김관진 국방장관 그리고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도 높게 그리고 여러 차례 비난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 한민구 그 국방부 장관 내정자는 그 육군 참모총장을 지낸 분인데요.
네.
그 수도 방위사령관을 거쳤고요. 이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 한국 측 수석 대표로도 참석했었습니다. 관련해서 이 한국의 청와대가 국방장관을 내정 발표하면서 그 얘기한 것은 이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 정책과 전략 기획에 정통한 그런 인물이고
네.
또 국방부 내에서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그런 인물이고 상당히 유능한 인물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도 군에서 야전과 작전, 전략 분야를 두루 거쳤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그 인선에 대해서 어떻게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그 인물들을 선택했는지.
네, 그 무엇보다도 그 현 그 박근혜 정부의 안보 최우선론을 재확인했다 이런 점들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위협하고 있고 또 한국의 함정 인근에서 포격하는 등 도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또 북한과 일본이 대북 제재 완화에 합의하면서 한미일 간의 그 대북 공조의 균열이 우려되는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그 안보의 그 실전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을 중용했다 이런 평가입니다. 또 그 학자나 전문가들을 그 기용하기보다는 그 야전과 작전, 전략 이런 그 군 분야에서 두루 경험한 인사들이 이런 그 안보 분야에는 적임자다 이런 그 박 대통령의 평소 소신도 한 몫을 한 걸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이 밖에도 그 지역 안배 또 한국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둔 그 인선이다 이런 평가도 보수적으로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일을 고려해서 그렇게 인선이 됐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남북관계만을 놓고 보면 이것이 과연 앞으로 개선이 어렵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국가안보실장 인선에 대해서 그런 분석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국가안보실장은 사실 국방과 안보뿐만이 아니라 외교 문제,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그 전반을 관장하는 부총리급 직책이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자리에 전임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역시 육군사관학교의 국방장관을 지낸 인물 아닙니까?
네.
상당히 강경하게 북한과 정책에서 그 기조를 유지했던 사람인데요. 이어서 또 국방장관 출신의 직업군인 김관진 씨를 임명한 거에 대해서는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또 외교 또 국방 안보 전반을 두루 관장하면서 전략적인 그런 마인드로 통과를 해야 된 그런 자리인 점에 감안하면
네.
그렇다면 좀 미흡한 게 아니냐. 그리고 또 그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그 변화를 꾀해야 된다는 소리도 많이 있는데
네.
김관진 실장은 좀 그런 면에서는 좀 부족한 게 아니냐 그런 지적들도 있고요. 또 한민구 그 국방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그 내정자가 합참 의장 시절에 연평도 북한의 포격이 있었는데요.
네.
이때 적절히 강한 대응을 즉각 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네.
비판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인 억류 사건 그리고 한국의 요직 개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커티스 스카파로티 미한연합사령관은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를 전개하기 위한 초기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해서 많은 그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드라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그 이 영문자의 그 머리 글자를 딴 약자입니다. 그 사드로 불리는데요. 지상에서 발사돼서 40km 내지 150km 고도에서 적의 미사일을 타격하는 방어 체계입니다. 함정에 배치돼서 그 적의 미사일을 타격하는 SM-3와 함께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성하는 데 있는 그 핵심적인 그 요소입니다. 이동식 차량 발사대, 추적 레이더, 요격 미사일, 통합 사격 통제 시스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적의 미사일 발사 이후에 비행 단계에서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격 확률이 높고 또 추가 요격 기회도 더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한 기당 가격은 9억 5천만 달러로 상당히 비싼 편인데요. 미국은 지난해 4월에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괌에 이 그 사드를 배치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이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선뜻 응하지 않고 그 약간 서로 다른 그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는지.
예, 한국 정부로서는 사실 굉장히 그 복잡한 그런 계산이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대체로 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사드라고 하는 게 이현철 기자가 얘기한 대로 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북한의 그 핵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인데요. 이럴 경우에 그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그 핵 미사일을 고고도 방어 체계로 막아야 될 그런 필요성은 거의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필요성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북한이 핵미사일로 만일 한국을 공격하려고 한다면은 이 고고도 방어체계가 필요한 그러한 미사일을 발사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천문학적으로 굉장히 그 비싼 그런 무기체계가 아닙니까?
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과도한 국방비, 그 국방비 예산 부담을 그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세 번째로는 이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 중국 당국이 명시적으로 이 사드의 한국 내 배치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 신경이 쓰이는 부분일 겁니다.
그렇겠죠.
이 중국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할 경우에 한국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희생을 감수해야 될 거다.
네.
이렇게 그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지금 미국과 일본에 수출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그 수출을 중국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나라에 수출하는 물품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수출이 중국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바로 가까이에 인접한 중국의 이런 그 경고성 발언들에 신경이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야말로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 매우 그 민감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뉴스는 미한일 정보 공유 문제가 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국방장관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공유에 합의를 했습니다. 어디까지 어떤 합의를 했다는 건가요?
예, 그 세 나라 그 국방장관이 지난 31일 그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에 참석하던 중에 그 3자 장관회의를 가졌는데요.
네.
여기에서 그 정보 공유, 세 나라 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공유에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발표에는 이 그 언론 보도문을 통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세 장관이 재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양해 각서를 체결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로 했고요. 이 관련해서 그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할 워킹 그룹을 가동하기로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그 합의를 한 배경은 뭔가요?
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면 일본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 3국 간의 정보 공유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그 배경이 있는데요. 그 현재의 상황을 보면 미국과 한국 간 또 미국과 일본 간에는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과는 그 현재 정보 공유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현재 상황 보면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고 있고요. 또 일본이 그 확보한 정보는 미국을 통해서 이렇게 그 얻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급한 상황에서도 일본이 수집한 정보를 미국을 통해서만 받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그 시간적으로 많은 그 뒤처지는 결과가 온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 한국과 일본 간의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이런 그 차원에서 이제 그 미한일 3국 정보 공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 그 한국이 어떤 점이 유리하냐면 한국은 그 인적 정보, 사람을 통해서 얻는 정보가 한국은 그 탈북자들 또 관계자들 통해서 많이 얻고 있는데요.
네.
일본은 또 이런 정보를 그 3국 간의 그 정보 공유를 통해서 한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3국 간의 정보 공유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합의는 됐는데 앞으로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해야 될 과제들은 뭐가 있을까요?
예, 그 이것이 사실 그 세 나라 사이에서 그 결정 그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한국 내 국민 여론입니다.
네.
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필요성은 인정한다.
네.
그렇지만 국민 여론을 봐가면서 그렇게 국민과 국민 마음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이지 당국이 먼저 앞서 나갈 수는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 내 여론은 일본이 그동안 누차 그 드러난 것처럼 그 야스쿠니 신사를 그 아베 총리가 그 방문하고 또 주요 고위 정부 당국자들도 방문하고 또
네.
과거사 문제 관련해서 그 잇따른 그 논란이 많은 발언들을 쏟아내고 이렇게 그 과거 문제에 대해서 그 일말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군국주의 과거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이나 중국 국민들 다 이렇게 굉장히 아픈 과거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군사적인 협력을 일본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반대 여론이 한국 내에 많이 있습니다. 바로
네.
이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정부 당시에도 그 일본과 그 군사 정보 협정을 체결하려고 했던 핵심 당국자가 그 전면에 나섰던 청와대 그 비서관이 경질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만큼 상당히 그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일본이 앞으로 이 과거사 문제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또 여기에 맞춰서 한국 내 여론도 수긍하는 쪽으로 가느냐가 이번 정보 공유 협정이 완성되기까지의 가장 큰 난관 내지는 그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이런 것들이 중국과의 관계 또 그 남북관계 이런 것에도 또 직접 간접으로 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봐서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참 어렵기도 하고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전문가들 또 한국의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보는 것도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그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 공유를 서둘러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각자가 수집한 정보 자산을 함께 활용하는 게 그 두 나라 모두의 이익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 터프츠 대학 플레처 국제대학원의 그 이성훈 교수 같은 경우 그 북한의 위협에 직면한 한국으로서는 상대방이 비교 위에 있는 정보를 확보하는 이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과거에 그 한일 간의 그 정보 공유가 추진되다가 무산된 적이 있었는데
네.
이런 점에 대해서도 그 크게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 같은 사람은 그 두 나라가 역사적 정치적 갈등보다는 당면한 북한의 위협에 우위를 두는 실리적 선택을 해야 한다 이렇게 당부를 했고요. 또 리언 시걸 미 사회과학원 동북아 안보협력국장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만 초점을 계속 맞추는 건 현재와 미래 안보를 강화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을 지낸 미첼리스 워싱턴 대총장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는 그럴 수 있다 이러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위협에 맞서서 현명한 결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대부분의 이제 미국 전문가들이고 또 미국 그 관리들의 얘기인데 미국으로서는 당연히 한미일 공조가 잘 이루어지는 것을 희망을 하겠죠. 그러나 이제 한국에서는 역시 그 국민 정서라는 것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어쨌든 참 어려운 그 과제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미국과 한국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워싱턴에서 만난 소식, 북한이 또다시 미국인 관광객을 억류한 소식, 그리고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과 후임 국방장관을 임명한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또 미한 연합사령관이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를 전개하기 위한 초기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한 소식, 또 미국, 한국, 일본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공유에 합의한 소식 등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이현철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